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공생애의 기간을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 하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은 주목을 받을 만한 곳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곳, 그늘진 곳,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은 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잘난 사람,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과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대상이 부족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과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주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숨고자 하셨고 많은 숨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제자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자 하셨는데 자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기간 동안 공생애의 일주일의 첫 시작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그의 이제 일주일의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무엇을 타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왕들이 타고 다니던 것. 뭐 지금처럼 자동차를 탔겠습니까?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왕들에게 건장한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전쟁을 끝내고 입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가 되면 말 중에서도 백마, 백마도 한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 당시 왕이나 개선 장군이 누리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나귀 새끼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에 비해서 훨씬 작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나귀 새끼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발이 땅바닥에 덜덜 끌렸을 겁니다. 그냥 겨우 좀 큰 개만 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귀가 너무나 어려서 안장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털레털레 이제 발을 바닥에 긁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위엄 있고 화려하고 풍채 있고 대단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우 초라하고 옹색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권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멋쟁이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높은 건물,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있고 도시 안에는 온갖 치장으로 가득 찬 화려하고 엄청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높은 모자를 쓰고 다니고 종교 지도자들은 팔끝에다가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제 풍채 있게 막 종교적 권위를 포시하고 그러면서 위엄 있게 다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귀 새끼 위에 타고 발을 털털거리시면서 예루살렘 그 화려한 도시로 들어가신 겁니다. 안장도 없는 아기 새끼에 행색도 한참 전에 집을 나왔을 것 같은 남루한 행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참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절뚝거리는 사람들, 그 당시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와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선장군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주변의 왕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타던 말을 타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년간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3년간 스승으로 열심히 모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을 때가 됐구나.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로마와 결탁한 권세자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예수님의 행색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주님, 제가 말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빚을 내서라도 대단한 말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새끼 타지 마십시오. 말 타고 들어갑시다. 주님 같은 대단한 분이 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십니까? 하고 설득했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제자가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그만큼 야심이 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늘 스스로 낮은 데 처하시면서 스스로 먼저 본이 되었습니다. 사실 높아지려 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낮은 데로 처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스스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친한 친구 전도사님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에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 글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정직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한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바른 신앙적 모델을 만나고 싶어한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문제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서 있는가이다. 주변에 이런 선생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지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우리 예수님만큼 삶으로 가르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님임을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서 다른 마음이 안 생기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본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왜냐? 주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그 김에 저도 좀 높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은 데 처하시면서 만왕의 왕께서 저 하찮고 비천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생각합시다.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밖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비싼 옷으로 감싸고 높은 데 처하려 하고 사거리에 서서 무릎 꿇고 큰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을 위해서 허례허식으로 외식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런 이들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렵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혼자 남으실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말을 탈 존재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기에도 부족한 존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자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갑니다. 그것도 그냥 뒤따르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길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분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인파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명절을 지내려고 온 주변에는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했을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러니 이제 그분이 곧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하는 흥분이 그들에게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복종과 헌신을 다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제 새 나라가 건설되면 우리는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나한테 지금 좀 잘 좀 봐. 응? 보여줘야 될 거야. 잘 보여둬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흥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제 흥분의 도가니요, 메시아가 왔다는 열광의 도가니요, 그 다음에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현상을 꿰뚫어본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다름 아닌 이 상황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정해진 길을 걸어가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삿대질을 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겨우 나흘 후면 그런 일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극심한 고통이 불을 보듯 뻔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을 향하여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호하는데 고장 나으르면 너희들 다 배신할 거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앞에 예비되어 있는 고난을 짊어지십니다. 그 길이 많이 보여도, 많이 알고도 가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모르고 갈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알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정된 어려움이 있다면 가기 싫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모르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작년 1월 1일에 우리 김원근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지신 팔각산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팔각산이 그렇게 힘든 산이었다면,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그렇게 춥고 그리고 그렇게 험한 산인 줄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다면 안 가는 게 사람입니다. 알면 안 가게 됩니다. 모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도 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지 다 알고 가셨습니다. 지금 환영을 해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잠시 후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알고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가신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일본 동북부에서 난 지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엄청난 도시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야기현의 남부의 미나미 산리쿠라는 지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역에도 어김없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쓰나미가 몰아쳐왔습니다. 쓰나미는 높이가 한 10m쯤 되는 파도라고 하고요, 속도가 시속 한 600km쯤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600km? 비행기보다 조금 느린 속도입니다. 그런 속도로 10m짜리 집중하는 파도가 막 마을로 이제 미나미 산리쿠라는 지역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동사무소에서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방송을 했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높은 데로 올라가세요, 빨리 산으로 올라가세요 하고 방송하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미키라는 이름의 이 여직원은 자신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쓰나미에 휩쓸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나 혼자 도망가면 마을 사람이 다 휩쓸려가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방송하면 마을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나는 나 혼자 휩쓸려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살리려면 뻔히 내 앞에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이 미키라는 여직원은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자 끝까지 그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동사무소 건물도 쓰나미에 휩쓸려서 이 미키라는 여직원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 미키라는 여직원도 아마도 기독교인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비록 내 앞에 고통스러운 미래가 있더라도, 그게 내 눈앞에 뻔히 보이더라도 그 길을 간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신방을 가면 신방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댁을 가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뚱한 겁니다. 문도 안 열어놓고 띵동하고 누르니까 저를 보고도 제가 누군지 하고 갸우뚱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속으로 이제 아, 이 집은 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이분들에게 뭐 이 집에서 이제 무엇을 도와드리고 갈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자기는 어려움이 없답니다. 문제가 없답니다. 힘든 게 없답니다.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인생이 너무 평탄해서 그게 감사랍니다. 좀 기분 나쁜 분들 좀 있으시죠? 예. 예. 돈도 적당히 있고 아이들도 뭐 적당히 잘 자랐고 기분 좋답니다. 평탄하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세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인데도 그걸 어려움인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해주고 물론 그렇다고 그 앞에서 자세히 따져가지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이 가정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구나.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대면하지 않고 뒤돌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거나 도망갔다거나 그러셨다면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거 다 아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려움, 고난 다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고난도 다 예상됩니다.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삶은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빤히 보이는 어려움도 묵묵히 이겨내며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하고 많은 백성들이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으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환호를 제지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만약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서 오늘은 찬양하는 날임을 오늘은 예수님을 높이는 날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찬송해야 할 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숨죽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드려야 할 때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찬송할 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찬송할 때 옆에 누가 내 찬송하는 모습을 볼까 주저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큰 목소리로 기도하자는데 누가 내 옆에서 내 기도 소리 듣고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거 가지고 기도하나 하고서 판단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자존심 상하게 나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은 찬양하는 날임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리고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데 그것을 토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이거는 구해도 되겠다. 이거는 구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놓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숨기고 이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하고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보기에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 내놓지 않을 것 계산하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토하시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간구하기로 원합니다.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